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겟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또 저녁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한 가지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는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정도에 앉아서 수학 시간에 굉장히 재미없는 수학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잘 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졸고 있었더니 수학 선생님이 이대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아, 대은이가 조는 거 보니까 수업을 여기서 맞춰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찾아볼 것도 많고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집중력을 좀 가져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까지밖에 없구나 만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네. 성경도 한번 좀 찾아보면서 어쨌든 모세오경과 또 신명기를 다 마무리하는 그 중요한 대목이니까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모세오경 및 신명기 주제를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나라, 하나의 백성, 하나의 중앙성소 또 그 외에 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을 당시에 그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어떠한 언약 형식을 맺었는가라는 개념으로 또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긴 여정을 마치고 모세오경에 결국에 다다르신 모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최후로 전한 세 편의 설교를 담은 신명기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모세가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이 모세오경의 또 결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글을 쓰든지 처음과 끝이 중요하고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오늘 말씀을 한번 창세기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크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소위 원역사 또는 초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이후 신명기까지 이르는 소위 족장의 역사들,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도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데 창조, 창조의 파괴, 또 재창조 이러한 그 흐름으로 읽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장과 2장은 창조, 3장에서 7장은 창조의 파괴,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한 재창조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뒤에 내용도 또 노아의 후손들이 이루어낸 창조의 파괴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는 창조로 맺어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파괴했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를 파괴하시는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 물로 그곳을 덮고 다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물이 물러나고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새 창조를 단행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나와서 번성하고 또 노아의 후손이 그 아담에게 주었던 첫 명령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세상은 다시 바벨탑 건설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창조의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내도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인간의 죄가 아무리 끔찍해도 하나님은 늘 새롭게 재창조해내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벨탑으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다 쓸어버린 뒤 재창조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방기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지점에서 1장과 12장을 다시 연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즉 에덴에서 홍수까지 홍수에서 바벨까지 죄가 점점 증대해가는 그 세대에 족장인 아브라함을 통해 새 희망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을 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할 동산을 주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늘한 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 오늘 신명기 34장 4절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돌아오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다시 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첫 네 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시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까 말씀드렸던 원시 역사 또는 최초 역사라고 하는 이 원 역사와 족장사를 이어주었던 연결 말씀인 창세기 12장 그 초반 말씀이 이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상관을 이루는 것인데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돌아가서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째로는 땅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둘째는 자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넷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은 이 네 요소가 완전히 성취되는 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땅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신명기 34장에서 보셨듯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창세기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소 모호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한번 12장 5절로 가보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막 들어섰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에서 이 땅 너가 발들인 이 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3장 15절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쳐서 다시 남쪽인 네게브를 통해 올라온 때입니다. 그때는 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입니다. 보여줄 땅에서 이 땅에서 내게 보이는 그 땅이라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15장입니다. 그 횃불 언약을 맺는데 그때는 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즉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이루어진 언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7장으로 오시겠습니다. 17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때는 아브라함과 99세 할례 언약을 맺은 뒤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즉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이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이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약속은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때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이 이삭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13절. 네, 마지막이니까요. 네, 저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내시지 마시고요. 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때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하며 돌베개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이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의 파괴, 재창조의 과정에서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이 재창조를 이루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궁극적인 자손은 예수님이시고 그 궁극적인 재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단순히 영토의 개념으로만 볼 것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지만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가나안 입성 루트를 정할 때 요단강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가는 방식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다른 루트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한 후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가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찾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자 한다는 함의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고 있는 그 그룹들을 통과해서 그곳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잠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에덴 동산 동쪽에 지키고 있는 그 그룹으로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곳을 성전 삼고자 하는 거룩한 땅 삼고자 하는 그 행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성전에 주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곳에 임할 때까지는 지금도 진행 중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그 신명기 34장의 표현이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지리적 설명과는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말씀과도 주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명기 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네, 이곳은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현입니다. 또 신명기 11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 그 지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기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길르앗, 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입니다. 아직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파의 이름을 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의 이름으로 될 그 지명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 부분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모세에게 그 땅의 주인이 어느 지파가 될 것인지 또 영토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20km 가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암만에서 그 사해와 또 이 느보산을 종종 많이 찾곤 합니다. 느보산은 성경에서 비스가산 혹은 아바림산으로 혼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바림산은 산맥으로 느보산과 비스가산은 그 산맥의 솟은 봉우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바림 산맥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리고까지 약 27km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모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찾으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맑은 날에는 느보산에서 여리고와 사해의 북쪽 예루살렘 일부까지 조망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가능하다기보다는 일종의 파노라마적 시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공하셔서 계시적인 측면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그 전체를 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지명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세는 우선 북쪽을 향하여 자신의 시야를 향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평선을 따라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그 다음에 사해 계곡을 구성하고 있는 계곡을 지나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북 방향에 있는 길르앗 그리고 거기서 한 160km 떨어진 단 또 북서쪽으로 130에서 160km 떨어진 납달리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또 서쪽 바다인 지중해까지 이르는 유다 그리고 남서쪽으로 이르는 네게브 사막 그리고 여리고 소알에 이르는 그 사해 전체 지역을 확인합니다. 이곳을 보게 된 모세는 다 아시다시피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온 무리를 이끌고 온 지도자인 그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자기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죄 때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리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즉 그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모세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분노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모세는 누이인 미리암을 잃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물이 필요하다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그때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 번이나 쳤습니다. 또한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것을 물을 내라고 하면 되는데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만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불만에 찬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을 낼 것인가 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이 겹치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일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고 백성을 그릇 인도했으며 또한 결국은 자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울한 기록을 살펴보기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결국 변화산에서 가나안 땅을 건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사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의 열망은 그가 최고로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함께 봄으로 그와 소통하는 유일무이한 두 명이죠. 그러한 위치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속히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 올바른 기도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을 돌려야 되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믿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심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얼른 교회에 나와서 얼른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이 연약합니다. 내가 아픈 곳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꼭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또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은데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건강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뚫고 그 가나안 땅에 직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나의 눈으로 꼭 바라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과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낫고 또 건너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나의 열망이 나의 소원이 이 모세의 열망보다 더 큰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지만 모세는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곰곰이 살펴보면 또 알쏭달쏭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 장사됩니다. 6절을 보면 분명히 모세가 매장된 지역을 말하는데 오늘까지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표현에는 나름대로의 정확성과 모호성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모세의 초자연적이고 비밀스러운 죽음과 매장으로 인해서 그의 정확한 매장지를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세의 무덤이 예배 장소로 변할 것을 우려한 결과라거나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시체를 가나안에 옮김으로써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하지 않으려고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또는 모세가 죽었을 당시에는 매장 지역과 무덤도 알려져 있었지만 나중에는 잊혀졌다라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5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였다라고 옮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세의 장례를 치르셨다라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신약성경도 흥미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신약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신약 39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본문은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내용이지만 어찌되었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장사할 때 마귀가 이것을 막아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을 알려 거창하게 장례를 치르고 모세의 묘를 반듯하게 세우려는 시도를 막았다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 이 모세의 죽음은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나이가 120세였으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기까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120세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었던 것이다.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그가 일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었다라는 첨예한 대립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또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그리스도가 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자면 모세가 이 죽은 것은 그 모세가 기력이 다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지 못해서 죽었다. 즉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새 언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약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와 달리 이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공식적인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 중보자로서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그 언약을 발효시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모세의 죽음이 이해가 더욱더 됩니다. 즉 율법으로서는 약속을 언약의 조건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없고 또 그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의 그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활동하실 수 있었지만 이 모세는 죽음으로써 그 중보자의 역할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며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의 위를 운행한 것처럼 이제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여서 그가 새 시대를 이어가는 승계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이 언약의 중재자인 여호수아 역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체결은 불충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시고 제가 신명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소위 모세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내용까지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것까지도 모세가 이미 알고 기록하였다라고 말하지만 합리적으로 보자면 이 말씀은 그 모세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 대한 칭송과 찬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적 원동력의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이 문구에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즉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한 것처럼 다니엘이 모세 역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그 모든 영적 원동력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과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세 역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미 신명기 18장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의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노라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구약 내내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그 정서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의 그 기록을 보면 내가 약속하던 그 자냐 그 사람이냐라고 묻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증거합니다. 즉 사도행전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이 약속의 성취자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율법을 대변하는 이 모세가 또 은혜를 대변하는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것이 또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모세 오경을 아우르는 한 가지 큰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혼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인가 나쁜 분이라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였는데 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긴장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만 용서하시고 참을 수 없으신 분인가라는 이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이 구약을 끌어가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또 다른 신명기 핵심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라고 하면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너 저 사람 사랑해 라고 하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신명기 30장 6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에서 잘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본인이 먼저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을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우리가 할례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낙원 동쪽에 있는 그 그룹과 그 검을 말씀드렸는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우리를 위하여 다가가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대신 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 그룹의 검에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임을 당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할례 받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할례를 이루게 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잃어버린 낙원에서 복낙원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를 몰라서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 걸 알면서도 저지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것도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주셔야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할례받고 내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가 마무리되었고 다음부터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건너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으시고 먼저 죽으시고 생명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며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을 살펴보며 모세 오경도 마무리합니다. 주님, 어떨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긴장관계가 항상 있고 또 율법과 은혜의 긴장관계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긴장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해소하시고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십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